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41페이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겠으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한번 잠시 우리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로 한번,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라는 제목입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라. 여러분, 혹시 동상이몽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다 아시겠죠? 같은 잠자리에서 함께 자고 있지만 그렇지만 꾸는 꿈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내용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혹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 침상을 같이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다정해 보여도 그 삶을 보면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OECD 가운데 이혼율이 1위, 2위, 1위 다투고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이 이혼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이혼 사유가 대부분 무엇이냐면요.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살펴보니까요. 이혼하는 사람들이 약 50% 정도가 이 성격 차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격 차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서로 어긋난 시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데 서로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서로의 좋은 점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보지 않아도 될 만한, 보지 않으면 오히려 더 좋을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런 차이를 이제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하지 못할 때 그때 성격 차이라는 말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격 차이는 서로를 받아줄 수 없는 미숙함의 다른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요,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같은 상황을 항상 서로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말하고 할 때, 그렇게 될 때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 서로 다른 시각만큼 삶을 피곤하게 하는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각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 시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그리고 문화, 성격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각의 차이는 각고의 노력이 없이는 결코 쉽게 극복되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우리에게 청년들도 있고요. 우리 또 자녀분들도 다 이렇게 두시고 있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 전에는 이런 어떤 시각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잘 교제를 하면서 서로 같은 것을 잘 보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다른 시각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잘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다른 것 보지 않고 이런 시각 차이가 얼마나 차이 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시각 차이는 부부 간에만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대략 한 70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는. 그들은 나름대로 살아온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시각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각의 다양성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또한 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어긋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 주님과 어긋난 시각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대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 주님과 우리 예수님과 이렇게 대립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아닌 다른 사람들을 지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주님과 어긋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그 사람들은 오늘 6장 앞부분에 보면요. 전반 부분에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그 오병이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또 오병이어 사건을 목격하지 못한 그 표적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표적을 보고 못 본 것과 관계없이 이들은 어느 정도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끼리는.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요. 이들 모두 다윗 시대와 솔로몬 통치를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그 이후에 항상 이들은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시절을 보낸 사람들의 후손이 지금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종교 권력을 움켜쥐고 호의호식했던 사람들과는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어렵게 살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우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현실에 살아가기 바쁜 먹고 살기 바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자유가 있지만 이들은 늘 외세의 침략 속에 아니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늘 배고프고 늘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종으로 살아야 됐고 죽이면 죽어야 됐고 이런 사람들의 그 필요가 뭘까요? 이 사람들의 필요는 그들의 그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뭔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그 굶주림에서 해방시켜줄 뭔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뭔가를 찾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요. 자신들이 왕이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힘이 있고 자신들을 그 다른 나라의 그 억압에서 구원해줄 또한 이 굶주림에서 해결해줄 그런 힘 있는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힘 있는 왕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꿈꾸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 표적을 보았던 오병의 표적을 보았던 보지 못했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 왕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와 그 왕과 같은 것이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하고 그 왕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표적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자신들의 이야기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천국의 비밀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서 듣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어긋난 시선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의 표정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크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굉장히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떤 인상? 와, 대단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오병이의 표정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어른 남자가 5,000명 정도. 요즘 우리 젊은이들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어른 남자가 5,000명이고요. 어린아이들까지, 뭐,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어떤 목격? 오병이어의 그 표정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그 표정을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표정을 일으킨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왕이 된다면,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줄이지는 않을 것이다. 주변에서 고통당하는 일은 없겠다. 라는 인상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자, 우리가 배고픔으로 시달리지 않고 굶주림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저 사람을 왕으로 모시면 적어도 우리는 굶주리지 않고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람들이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다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달았을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다른 의미는요.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표적이 담겨져 있는 진짜 메시지는 그들의 육체를 배부르는 것에 있지 않은데 그들은 지금 육신이 배부른 것 때문에, 이 표적 때문에 지금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뭐 이렇게 다니지 말고 오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듣고요. 뭐라고 묻느냐면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뭔가를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드리는 것으로 보상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분명히 생명을 주는 것이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주는 것이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요.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좋은 성도,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 그리고 목회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모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옳게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다시 묻게 됩니다.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당신을 믿을 테니까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그 행하시는 표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를 들어서 하면서 이 사람들이 또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이런 표적을 행했습니다. 만나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당신도 그 만나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오병이어의 표적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들 가운데는 502호의 표적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가 채워질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 한번 봤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 우리가 먹여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체험했으니까 또 그것을 체험하고 싶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배가 고프기 때문에 뭔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받기 위해서, 체험받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베풀어질 때 이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그래도 그 정도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남을 주셨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메시아라면 모세처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만나에 대한 출애굽기 16장 4절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주석인 미드라시에는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 출애굽기 16장 4절을 어떻게 풀어놓고 있냐면요, 이전의 구속자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한 것처럼 나중의 구속자 또한 만나를 내리게 할 것이다 라고 주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만일 메시아라면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것처럼, 모세가 만나를 준 것처럼 그 이후에 진짜 메시아라면, 이분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먹을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종살이를 거쳐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들을 만드셨고요. 이들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성경을 잘못 주석하고 그것이 후대의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미드라시에는 모세처럼 메시아가 오면 그런 만남을 주는 메시아, 그런 피로를 채워주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을 살려주고 이끌어왔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들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진정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이들은 그 생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말고, 이런 메시아 말고, 진짜 우리에게 단회적인 메시아 말고, 단회적으로 밥주는 사람 말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이들은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현실적인 필요에 관심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사람들의 모습과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절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토속 종교가 가지고 있는 현세 구복, 바로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그런 현세 구복의 어떤 그 사상들, 그것이 기독교에 그대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라는 공식을 발달시킨 것입니다.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은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것과 많이 어긋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어긋나게 되었을까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과 주님의 말씀을 섞으려는 본능적인 노력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것인데, 그런데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 간절히 원하는 것에 주님의 말씀을 끌어들여서 억지로 여기에 대입해서 내 논리를 맞춰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삶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가진 세계관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세계관의 틀 속에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해석은 주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의도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기독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만나는 누가 준 것이냐면요. 바로 모세가 준 것입니다. 미드라시에 모세가 준다라고 그렇게 주석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오류가 가능합니까? 실제 만나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게 마치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영광은 사람이 받는 그런 오류와 흡사한 것입니다. 모세를 지나치게 귀히 여기다 보니까 모세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가 신적 권세를 가지고 만나를 내린 것처럼 그렇게 굳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시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32절 하반절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린 참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만나의 참된 의미가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너희들 위해서 내려온 것, 너희들 배를 이렇게 채워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과 영생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의 참된 의미는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육체적인 생명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필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의 필요가 왜 필요합니까? 제가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 가운데 또한 다른 나라의 압제 가운데 살아왔던 정말 어렵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 해방되고 싶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요. 오랫동안 가난에 찌들어 살았던 사람, 오랫동안 질병에 찌들어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필요입니다. 이제 그들의 필요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필요는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을 바꾸게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주목하지 않고 내 필요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 즉 하나님에게서 내려주셔서 세상, 즉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나의 참된 의미이며 그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빠르게 대답합니다. 34절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하니까 예수님 그 만나가 영생이다 생명이다 라고 하니까 그들을 그대로 자기에서 잘 받아들여서 주여 그렇다고 이 떡을 이 만나를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참떡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배부른 것보다는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떡은 조금 더 나은 떡인갑다. 좀 더 좋은 떡인갑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떡 항상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떡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긋난 시설이 한 일입니다. 주님 말씀을 옳게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의 시각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밖에는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의 비밀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떡을 원한다면 너희 눈에 남루해 보이는 초라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즉 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는 무엇이라는 이 표현은 주님께서 신적인 신분을 밝히실 때 그때 사용하시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너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도망치셨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다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시고 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상 사람들이 찾는 양식과 주님이 주시려는 양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양식을 내게 달라고 할 때 그 양식은 물리적인 만나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려는 양식은 뭐냐면요, 영생입니다. 참 생명입니다. 그 양식을 받아 먹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이 양식을 받아 먹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지만 어두운 빛을 싫어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어떤 현세적인 메시아가 필요하지 남루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뭔가 눈에 보이는 것, 내게 이득이 있는 것, 나를 이 어려움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줄 그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 저렇게 남루한 그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는 왕으로 삼겠다 하지 않습니다. 언제 왕으로 삼겠다 그랬냐면요, 오병 이후에 그 표적을 행하실 때, 그때 왕으로 삼으려고 애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들에게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들을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7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니고데모,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와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베데세다 이목가에서 38년 된 병자, 그런 사람들을 만나신 바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그 사람들 다 온전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은 외모를,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께 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남루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소망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기꺼이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이들의 어긋난 시선이 바로 잡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현실적인 필요에만 매달리는 이들이 현실 영혼에 있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한 예수 그리스도 뒤편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현실에만 고정되어 있는 시선이 거두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루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현세 구복, 바로 이 땅에서 복받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려는 우리 시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바로 남루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쩌면 대척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생명이 있고 진정한 뜻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내가 더 복받고 더 잘되고 더 성공하는 그 길을 찾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주시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소망이 없고 이 길 말고 다른 길에 가니까 이 길 그것을 주더라 하면서 세상이 주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다시 한번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를 보내신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두 번 강조되어 표현되고 있는데요. 3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40절에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역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저 안에서 뭔가 현실적인 현시대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그런 분으로 판단하고 따르는 그 예수가 아니라 남루한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의 어긋난 시선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모인 사람들은요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요 만남을 요구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만남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그들을 그냥 해방 잠깐 해방시켜줄 배불려줄 그런 복과 같은 것을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너희들에게 쓸 수 있는 건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잘못된 시선을 지금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양식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말 중요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양식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것은 표정을 베푸신 것은 모두가 다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으로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분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에 진정한 표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참뜨게 되시는 것은 만나가 육체적인 생명을 연장시켜준 것처럼 참뜨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열을 올려 애쉬면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복음서 내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문제는 동일하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렇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양은 하나님을 믿는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의 오병이어 표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자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거듭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들의 어긋난 시선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진정한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긋난 시선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거기에 대입시킨다. 성경에 그렇게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성경에 들어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경 말씀은 말씀이지만 말씀은 말씀이지만 내 관점으로 재해석된 말씀, 내 관점으로 재해석된 성경, 속된 말로 내가 복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길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내가 하늘로부터 온 참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들의 인정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요.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선을 바로잡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들이 오병 이어의 표적을 보고 감동하고 주님을 왕 삼으려고 했지만 41절에서 42절에 의하면 수군들이며 남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영생의 풍성한 양식을 먹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천국의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냐? 여러분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 믿는 기쁨으로 충만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어긋난 시선을 올바르게 보고 그 어긋난 시선을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삶의 방식을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 순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시각에 내 시선을 온전하게 일치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의 기쁨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게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필요가 무의미하다,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 무의미하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삶에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그것이 전부, 그걸 구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어긋난 시선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긋난 시선이 고쳐지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여기 본문의 그 삶을 사는 사람들처럼 주님의 말씀이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전의 생각들을 한번 다 내려놓고 조용히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원리로 삶을 새롭게 한번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과 나의 시선을 일치시키는 일입니다. 그것만이 천국의 기쁨으로 삶을 채우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고 신바람 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혹 내게 주님과 어긋나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 그런 것은 없는지 한번 주님과 한번 생각을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또한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진 그런 생각, 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것을 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 그 평강, 그리고 아브라함의 평생을 사로잡았던 그 소망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